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등포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우리 어린이들 잘 모르죠. 영등포 어디 있는지. 혹시 서울 가면 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 시내 들어갈 때 국회의사당 나오죠. 그 옆에 보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구학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반석교회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삶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 아, 목사님이 저렇게 뭐 어떤 걸 내려놓으시고 헌신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갈까? 제가 조사하러 왔습니다. 생각한 대로 제가 새벽기도 두 분 참석하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구나. 제가 목사로서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이런 행태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갑니다. 오늘도 주일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보고 하라 그래서 그냥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가 본문 전에 내용을 조금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드디어 이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시문을 받기 위해서 서셨는데 많은 조롱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앞에 섰는데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피였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다. 나는 예수 저 양반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자 새벽 닭이 울은 거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신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세 번이나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주님이 돌아보셨더라.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했습니다. 통곡. 여러분 저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데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 옛날 지급으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제자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자신을 발견하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로 죄인이나 어머니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만큼 깨달을 만큼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실체를 봤습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골리앗을 100번 이긴보다 더 위대하고요. 나라를 통일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을 다 차지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 말씀 앞에 가까이 갔더니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은 것이 다윗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남들보다 앞장서서 따랐는데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밖에 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실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적으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순종했더니 몇 마리 잡았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기억해요? 우리 목사님 서울 집 앞에 보면 153 횟집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153마리, 153마리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만들어서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아주 낭만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빵과 음식을 준비해놓고 아침을 딱 준비해놓고 너희들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느라 구워서 예수님이 직접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기양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분. 베드로는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 주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가시냐?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소원한 바가 하나 있어요. 소원. 소원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졌던 소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가졌던 소원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등짐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소원,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쫓아가십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소원하신 바가 뭔지를 15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이 소원을 드러내시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사랑하느냐가 전부 다 이게 딱 하나죠. 하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 성경에 보면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름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저 흔히 아가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걸 무슨 뭐 합법이라 그럽니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질 않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 간접합법? 왜 이렇게 답을 합니까? 자신이 없죠. 주님이 왜, 이 베드로가 왜 자신이 없냐면,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예, 제가 주님을 필로서 사랑으로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우리 목사님과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러브로 되어 있어요, 러브. 그런데 이건 헬라어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주님을 좋아한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 제가 한때 주님을 좀 좋아하고 좀 존경하고 따랐던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도무지 답변을 용기가 없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끝으로 내려가는 사랑이고, 여러분 저 보통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위로 치솟는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성적인 사랑 말고 그걸 포함해서 모든 사랑은 위를 지향해가는 사랑인데,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이 사랑은 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가 낯짝이 있지 답을 못해요. 제가 주님을 좋아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동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들판에 양을 몰고 이렇게 쭉 풀밭을 다니다가 이제 해가 지고 저녁에 잠잘 때가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울이 없는, 이게 이 울타리만 있고 앞에 대문이 없는 그런 돌 목장들이 나온대요. 거기 사룻밤을 자는데 목자가 그 앞에 문 역할을 하는 그 문이 있는 그 지점에 딱 안 누우면 양들이 안 누워. 불안해서 누울 수가 없어. 목자가 밤새도록 그 앞에서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묻습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도 역시 아가페로 물었어요.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사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좋아한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꼭 같이 내 양을 치라. 잠시 후에 세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때 사랑은, 그래, 네 말대로 나를 좋아했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갈구네. 내가 세 번 부인했다고 이분도 세 번 나를 이렇게 갈구시는구나. 그래서 근심에 가득 차서 벌벌벌 떨면서, 주님, 제가 주님 좋아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마 이걸 여러분 문자로 기록하면 잘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데, 실제 음성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주님 좋아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꼭 같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처럼 한 번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좋아했을 뿐입니다. 기분 좋으면 주님을 위해 제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가 수틀리면 자신에게 좀 불리하면 아,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아함으로 주님을 잠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자신의 어린 양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좀 좋아했을 뿐입니다 하는 이런 베드로 세 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간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마지막으로 맡기고 다시 천국 가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목숨보다 더 아끼는 자기 백성을 맡기고 갈 수가 있었습니까? 또 배신 때리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여러분 저 고향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이 되면 어쩌려고? 아 모르겠다 그러고 또 도망가면 어쩌려고? 근데 18절이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전에는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던 인간이지만 늙어서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팔을 벌리면 남이 그에게 띠띠우고 자기가 원치 않은 곳, 남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 자신은 모릅니다. 아직 베드로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어떤 베드로냐? 옛날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남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데 그걸 어떤 삶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좋으면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다 그랬다가 수 틀리면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철저하게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건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인간인데 이제 베드로는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숯불 고기를 먹으면서 떡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생각 자기 계산대로가 아니고 남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이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전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뭐 결단이 있습니까? 인간적 결단이 있나요? 베드로의 의지입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옛사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을 함께 죽여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봤듯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약 십자가 부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언제부터 가졌던 소원?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용서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또 수 틀리면 모른다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베드로 존재를 바꿔 가시고 이제는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고 팔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에게 뛰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럼 뭘 말하냐면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여러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 타자 중심,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인데, 이게 왜 능력이고 이것이 왜 구원이고 이것이 왜 주님의 소원하신 바냐. 여러분, 재미나게 이야기 안 하고 마실게요.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20년 전에 영등포 소재 우리 둘의 교회로 갔더니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됐다. 나도 매일 성경 공부를 늘, 매일 성경을 늘 묵상해 왔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구나.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코어 멤버들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뺨 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 돌려대야 됩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뺨 돌려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게.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눈을 딱 뜨고 나를 쳐다보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눈을 딱 내리 까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문자 주이냐 당신 지금. 둘의 교회를 어떻게 알고 와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 그걸 은유로 해석을 하고, 아, 인간은 참 연약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말아야 되지. 그걸 문자적으로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더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왔냐 하는 식으로 저를 딱 째려봤어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내가 초상에 걸렸네. 제가 그걸 부정하든지, 그 말씀을 부정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걸 이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고 했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그 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이렇게 못 산답니다. 왜 이 교회 보내서 초장부터 저로 하여금 낭패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하고 기도를 제가 악을 쓰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다른 기도 못하고 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쯤 지난 뒤에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모엘아 사모엘아 부르는데 저는 부를 때 늘 이놈아 그만큼 미련한 거죠. 이놈아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사람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입니까?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 가운데서 구별된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놓은 사람이 성도란 말이죠. 내가 사람 앞에 그런 법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람이 그런 법을 지킬 수가 있냐? 성도기 때문에 내가 그런 법을 주었지. 얼마나 제가 감동을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주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봤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이 법이군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지난주 본문을 다시 펴십시오. 오른밤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눈을 크게 떠고 저를 노려봤어요. 이 양반이 왜 이래? 목회를 할 거야 말 거야? 다른 사람은 촉 긴장이 돼가지고 저를 주시했습니다. 이 목사님 이 오늘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이 뭔 소리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다 이분들이 입이 귀에 가서 걸렸어. 그렇지 우리는 성도지. 우리는 성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지. 여러분 저 산상보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 산상보훈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건 율법입니다. 그렇죠?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밤 친 사람에게 왼밤 돌릴 때는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너희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다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코어 멤버들이 은혜를 크게 받고 아, 이 말씀 생명이구나. 이게 비밀이구나. 그러고 살아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실제로 오른밤 면밤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교회가 한 가정 이 문제 때문에 이혼할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살아야지. 아니 그 버릇은 못 고쳐 이혼해야지. 이래서 두 패로 나눠주세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른밤 맞았다고 이혼하라는 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있어요.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폭력을 조장하고 인정하는 분이다. 그래서 와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와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큰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우리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오른밤 치며 왼밤 돌리라는 법을 성도들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교회를 두 쪽으로 만들어놨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한 3일 만에 또 답을 주셨어요. 이놈아, 너가 그렇게 미련하냐?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건 주석에도 안 나와요. 이는 목회자들이 갖는 특권인 것 같아요. 교회의 아픔을 갖고 성도의 아픔을 갖고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날 아침에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오른뺨을 후리친 사람이 문제가 있나? 아무런 죄도 없이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문제가 있냐?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아무런, 그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죄가 있고 맞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맞았을 때 왼뺨 돌리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뺨을 맞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뺨을 후리친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맞은 사람은 문제없어요. 팬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죠? 마음속의 분노, 상처, 38년 동안 응어르친 그 분노, 그게 그렇게 폭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 뺨을 후리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안아 있대요. 그 사람의 분노를 온 몸으로 끌어안을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아, 이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세상을 치유하는 법이고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천국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서서 오른밤 맞고 살아보자. 맞고는 살자. 따라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따라해요. 따라해라 그래놓고, 저 고집이 좀 셉니다. 우리 구목사님도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더 훨씬 셀 겁니다. 온 교인들한테 따라해라. 잘 안 따라해요. 패고는 살지 말자 그랬더니 그때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가해, 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근데 남에게 받은 상처는 엄청나게 38년 동안 그걸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막 그러죠. 주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시냐? 억지로 오리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가지고 속옷 달라는 사람에게 그옷 벗어주고 산상보훈의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고통받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폭력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크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띠띠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남이 띠띠고 남이 원하는 대로 가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십자가 부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팔을 착 벌려주면 남이 띠띠고 남이 원하는 삶, 죽기까지 그 삶으로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비밀인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남편이 띠띠우고 아내가 띠띠우든지 자식이 띠띠우든지 그 삶으로 가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부활 이전 기분 좋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랬다가 수 틀리면 나 주님 모른다 그러고 배신하는 이 수준에 머물리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은 그 찬송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은데 한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밀어주시는 분, 나의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 이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찔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뭘 어디로 밀어주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데 혹시 낭떠러지기로 밀면 어떡할까? 나의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신음이 뭘까? 무슨 신음일까? 하나님 오른밤 친 사람에게 저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 왼밤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신음일까? 아니면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신음일까?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한숙계 성도 여러분, 남이 나에게 띠띠오는 삶에 소망을 거셔야 됩니다. 지극히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띠띠오는 삶, 그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됐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이 길 가라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그 길, 죽을 때까지 가실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한 사람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동료가 됐건, 아니면 내 부모가 됐건, 여러분, 띠띠오는 삶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히 잘 감당하셔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